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34장 말씀은 32장 말씀부터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할 마땅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40일간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곧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기간이 40일 기간에 꽤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로부터 어떤 소식도 전해지는 것이 없고 또 내려오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세가 산에서 실종되었든지 죽었든지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우리를 누가 이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느냐, 우리를 인도해 주던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아론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갈 우리의 신이다 하고 세우고 그 신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매우 격노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이 황당한 어려움 앞에 모세는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자비만을 구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단호한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어려운 국면을 수습하고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출발의 은혜를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이 32장에서 34장까지 이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서늘한 느낌이 들 만큼 어려운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모세가 실종되었다라는 생각부터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었고 또 자기들을 인도해 준 신을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사람의 종교적 또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보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내 그릇이 하나님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교만하고 그런 심각한 자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치지도 않으시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크고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한 줄 그리는 한 줄 형상으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릇된 생각이고 타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들의 심히 교만함 때문이었고 또는 이 일이 하나님을 지독하게도 모독하는 일이었고 또 이 일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야심을 채우고자 하는 부패한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드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의 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심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버리시겠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인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을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못된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고 버리시겠다라고 거듭거듭 분노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애절한 기도가 32장 후반에 이어집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붙들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이름 이방인 가운데 그렇게 능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족에 그래도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백성인데 용서하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2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운명과 생존 여부가 다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니 모세의 기도 한 줄에 달려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회 현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정치가 문제라고 많이 말을 하고 경제 구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현실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 속에서 비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양심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하나에 그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여러 가지 모든 현실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늘 나타나는 이 모든 양상들 속에 우리는 우리 기도의 부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성찰이 없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하게 분노하고 심하게 질책하고 그리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물론 그 필요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가장 반가워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기도를 먼저 시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승화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에서 모세는 분노하고 응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참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 3,000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32장 31절 32절 보시면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시겠거든 저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광경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백성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들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33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33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이들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겠지만 죽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가나안도 가야 될 까닭이 없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이 어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는데 가나안에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그냥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간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그들에게 있겠고 무슨 영광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어제 아침에 우리에게 읽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만드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고 복받고 구원받는 것을 온 세계에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인데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신데 뭐하러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일에 그 백성들이 가능이나 하겠으며 가야 될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그렇게 해야 될 까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신 까닭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고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슨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끝까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징할 자를 응징하고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 광야에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 홀로 가게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이도 이렇게 되었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 동료들도 남아있지 않는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그때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그걸 꼼짝 못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능력이 소생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목적까지도 전혀 새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생생히 경험한 것이 모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바로를 징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광야 결전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하면 무슨 의미, 무슨 능력, 무슨 까닭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게 살든 작게 살든 많이 일하든 작게 일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가는 길이 험하든지 쉽든지 주님과 함께하십시다. 큰 목적이든 작은 목적이든 하나님과 함께하십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첩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34장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돌판 두 개 깎아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격한 표현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다시 만난 하나님은 천대까지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지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리라. 이 말씀은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상 초유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잘못 때문에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처지가 되었지만 모세의 간구로 기사회생했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역사상 초유의 큰 축복들을 이민족에게 내려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다시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내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다시 주시는 은혜는 모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자비롭고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마치 기다리셨던 분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고 새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현실에 실망하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나라 여러 형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같이 복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는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들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 와서 컴플레인 불평하는 이유가 울며 기도해서 너무 시끄럽다는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찾아와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 소리가 다 잦아들었습니다. 산골짜 골짜마다 기도원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메아리쳤습니다. 그 기도가 식어지면서 부흥도 식어지고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미하게 만들고 여기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교회의 무능도 더해집니다. 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 부족에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축복도 살아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2의 약속을 다시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그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교회 얼굴에 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왜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광채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다. 제2의 축복을 주십니다. 처음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느 세계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광채가 영광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처럼 기도하여 나와 이웃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홍해를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가능합니다. 실수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부터 그릇된 행동 보이는 것도 사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영광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넘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